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정규 방송을,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580kHz로 2회에 걸쳐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15,42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10시에 15,67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10월 14일 목요일. 다른 이미지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다른 왕국들이 서로 맺은 계약적 합의들 사이의 유사점을 오랜 세월 동안 인식해왔다. 이러한 유사점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과 일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런데 규칙과 계약으로서 두 당사자 간의 법적 합의를 나타내는 언약이라는 개념은 너무 차갑고 격식을 차린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분명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고자 하셨던 관계의 깊이와 넓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해를 돕는 추가적인 이미지들이 사용되었다. 신명기 8장 5절, 14장 1절, 32장 6절과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라. 여기에서 어떤 이미지가 사용되었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고자 하셨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신명기 4장 20절과 32장 9절을 읽어보라. 여기에는 어떤 이미지가 사용되었으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고자 하셨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각각의 경우에 가장 가깝고 공고하며 사랑 가득한 관계인 가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들과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 십자가 사건 당시 그들의 참담한 거절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마태복음 28장 10절.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거절했던 제자들을 나의 형제들이라 부르셨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류가 나누고 있는 관계의 본질이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맺고자 하시는 언약적 관계는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가장 친밀한 관계이다. 묵상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언약의 의무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참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것도 원칙에 따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그대와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된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그분의 귀의 음악과 같다. 실물교훈 142. 기도입니다.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셔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 속에 거하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찬양하리 오다 귀한 천사들 함께 모여 우리와 기쁨을 나누리. 저 멀리 퍼지는 찬송 소리 전쟁도 눈물도 지났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일로 지친 당신의 영혼들을 이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복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오니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 곳곳에는 예기치 못한 재해의 고통으로 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당신의 귀한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귀하신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능과 영감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열린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심령이 메마른 저희 마음에 생명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에는 사람과 상황을 바꿔놓을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기도하는 일을 때로 어렵게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드린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는 것, 이것은 종종 우리의 신앙에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의 딜레마 때문에 대부분의 기도와 관련된 책들은 하나님은 기도에 어김없이 반응하신다, 노라고 하는 대답도 응답 가운데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다 이야기합니다. 와잇 부인 역시 우리는 때때로 간구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것을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치유받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왜 모든 이들에게 일관되게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이것이 늘 우리를 고뇌하게 만듭니다. 나는 왜 예스라고 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대답하기 쉬운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속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같은 기도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도에 대한 언급이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무조건적인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겠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다. 인간은 완전한 지혜를 가질 수가 없다. 무엇이 최선인지 모른다. 따라서 기도가 응답될지 말지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기도만 해라. 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한다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으로 종종 사람들은 기도를 무슨 요술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설교자들도 종종 신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지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표현된 말씀들과 성경 자체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수없이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로부터 어린 아들을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했던 다윗, 욥과 요나, 엘리야, 예레미야, 하박국 같은 여러 선지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들,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기를 세 번이나 간구했던 신약의 사도 바울,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쓰라림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과 기도에 관한 약속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기도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도와 관련된 약속들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혹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은 전제 조건들이 붙어 있음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기도 응답을 보장하는 말씀 뒤에는 여러 조건들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가?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경욕을 위하여 구하지는 않는가? 이러한 조건들은 한결같이 주님과의 관계와 그분과의 친밀한 지속적인 동행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와이프인은 이러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수록 그분의 뜻을 더 정확히 파악하게 되고 한결 그분의 뜻에 맞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없는 기도, 누구의 탓인가라고 하는 이 의문이 전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응답 없는 기도에 대한 의문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응답에는 일관성이나 논리성이 없습니다. 일정한 공식이나 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정해진 공식에 따라 작동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기도의 비밀을 최대한 존중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잘못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다는 아니지만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불가사의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그 기도의 이유 가운데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종 범하는 우리의 과오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경박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시골에서 농부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구시합 할 수 있도록 맑은 날씨를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살찌지 않게 해주세요, 먹으면서. 공부 안 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고도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청탁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종종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경박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경우, 이것이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태도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우리의 기도에서 발견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 기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기도 자체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간구하는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66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인 역시 같은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범죄를 지속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궁하신 분께서 어리석고 무지한 피조물의 요청을 듣는다면 경우에 따라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거절하기도 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거나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고 생각될 때 거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깊이 생각하며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모세와 예수님조차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규정하거나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한 바를 얻었을 때보다 얻지 못할 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던 믿음의 영웅들의 그 뼈아픈 사연들이 가득 수록되어 있는 바로 그 장이 히브리 11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불행의 구렁텅이로 곤두박질한다면 과연 내 신앙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기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내가 중한 질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도록 겸손히 마음을 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들이었습니다. AD 107년부터 1980년까지 순교자들의 기도를 모아놓은 순교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 순교자들이 드린 기도를 가만 보게 되면 목숨을 건져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남게 될 가족과 견고한 믿음과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힘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당하는 특권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핍박하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적을 요청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그 좌절된 숙명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될까요?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다면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룩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정직히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깊은 탄식을 했던 그런 기도. 고통과 슬픔이 깊으면 사실 우리에게는 탄식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탄식의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탄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대단히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고백입니다. 고백은 근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을 쓸어내며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용서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는 언제나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허물들, 모든 과오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방해하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회개의 고백의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는 평안을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의 상황에서 평안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적절한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이여 평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적절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을 유산으로 남기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간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머무실 만한 그런 곳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하나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기 위하여,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중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긍휼함을 구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는 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말로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행동을 수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기도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100가지 이상 감사할 거리를 찾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인간만이 거기에 말을 입힐 수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시며 또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말로써 찬양할 수 있기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더욱 의미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역경을 피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꿋꿋이 견뎌내는 그런 신앙,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그런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또 다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기에 값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또 다른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날 준비를 위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품이 있는 늙음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주님, 늙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늙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위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신체적인 건강에 집착하지 않고 불안감, 긴장, 근심, 두려움에서 자유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대하여 관심이 없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응답 없는 기도야말로 때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일지 모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기도들은 대부분 기다림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거기에는 응답이 지체되는 일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란 성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월의 단련을 통해서만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자질입니다. 와이프 부인은 장로의 계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기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응답 없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순간 아마 기도와 관련된 모든 의문들은 생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픈 것 가운데, 넉넉하고 가난한 것 가운데, 그 밖에 세상에 속한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나는 모른다. 그런 분별은 인간이나 천사의 능력 밖의 일이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 속에 감추어져 있다. 나는 다만 찬양할 뿐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는 다만 찬양할 뿐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벗어버리고 기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부르심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러므로 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중단되었던,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 기도에 대한 비유는 정말 고전적인 진리입니다. 숨을 쉬듯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숨을 멈추면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이 오락가락하고 기도의 의문으로 혼란해지는 경우가 허다해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어린애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미숙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때론 도채기도 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때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그 참고 견디는 능력이 오래도록 지속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법을 배우고 숨쉬듯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용하고 평온한 심령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며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숭고한 사랑 베풀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동기와 청년기의 미약하고 우유부단한 정신은 결단과 굳건한 원칙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수고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이들은 이생의 성공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를 받을 것이며 저들의 더 나은 삶을 상실할 위험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바른 편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맨 먼저 명심할 사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며 그 다음 사람들에게 신실히 행하고 날마다 임해오는 의무들을 수행하고 그 시련을 대처하며 굳건함과 단호한 심령으로 그 짐을 지는 것이다. 강한 목적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 더불어 결합되어 있는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모든 비상사태 때마다 도움이 될 것이며 이생에서 쓸모있는 인생이 되도록 자격을 갖추어 줄 것이며 불멸의 삶에 적합하게 되도록 할 것이다. 사랑과 의무. 사랑에는 의무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다. 사랑과 의무는 병행한다. 의무를 등한히하고 사랑만 하면 자녀가 완고하고 고집스러우며 괴벽스럽고 이기적이며 불순종하게 된다. 만일 부드럽게 하며 마음을 사는 사랑이 없이 엄격한 의무만 내세운다 해도 역시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녀를 올바로 훈육하려면 의무와 사랑이 병행해야 한다. 고대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가 내려졌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에스겔 44장 23절 2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에스겔 33장 8절 9절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가 분명히 밝혀져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존재하는 죄와 잘못을 비록 그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요 잘못을 행하는 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책망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책망을 받는 자는 만일 다른 이들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 책망에 유의할 것이다. 사람들은 동정자가 되어 책망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방어하기 위해 나서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잘못을 행한 자들을 불쾌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는다. 잘못을 범한 자들이 추구한 그릇된 길의 결과로 영혼들이 진리를 떠나 믿음에서 파선했다. 그러나 그릇된 가마에 의해 그 통찰력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동요된 하나님의 종은 죄와 잘못에 대한 책망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그 가마로 많은 해를 끼친 범죄자의 편에 가담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는 사실상 죄인에게 염려하며 낙심하지 말라. 그대는 결국 정당하리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이들은 죄인에게 그대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사탄의 활동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빛 가운데 걸으며 그들의 눈을 가리지 말 것을 요구하신다. 그들은 사탄의 간교함을 인하여 위험에 빠진 자들을 경고하고 책망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탄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일한다. 그는 쉬지 않는다. 그는 끈기가 있다. 그는 진리와 하늘 왕국의 유익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의 싸움에서 모든 환경을 이용하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 깊고 교묘하다. 하나님의 종들이 사탄의 간계에 대해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만큼의 절반도 깨어 있지 못한 사실은 통탄할 만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그들을 떠나도록 그를 대적하는 대신 흑암의 세력과 타협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배틀크릭 교회. 배틀크릭의 학교를 갖는 것에 관해 심한 반대가 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 청년들의 수요가 매우 많다. 그토록 큰 교회에서 한 명의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향상시키는 성격의 것, 곧 순결케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배틀크릭에 오는 청년들은 다른 곳에 위치한 학교보다도 배틀크릭에서 더욱 큰 유익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배틀크릭의 영향력이 미래의 과거 여러 해 전에 그러했던 것과 같다면 나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배틀크릭으로 보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 끊임없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그 거대한 교회에는 거의 없다. 반면에 자신의 모본을 통해서 청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세상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이들이 많이 있다. 배틀크릭 교회의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책임감이 크게 부족하다. 실제적인 경건을 소유한 이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저들의 품성의 동일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을 것이다. 먼 곳에 위치한 이들은 저들이 배틀크릭에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면 매우 큰 유익을 얻을 것이며 능력 있는 교회에서 자녀가 안식일 학교와 집회들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우리 형제 자매들 중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자녀가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렀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에 그들은 실망했다. 이들 청년들에 대해 이기심 없는 관심을 나타내는 이들이 교회의 소수에 불과했다. 그들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들의 도움을 최대한 필요로 하는 이들과 거리를 두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공언하지만 쾌락과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와 관련된 몇 청년들은 그들에게로 온 이 낯선 청년들과 사귈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대신에 세상으로 이끄는 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배틀크릭으로 갈 때보다도 진리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